흙을 떼밀고 연한 얼굴을 내민 풀들, 처음 학교에 간 아이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 화사한 옷차림과 사람들의 가벼워진 발걸음. 눈길 닿는 곳곳에서 우리는 봅니다. 봄의 또 다른 얼굴을 말이죠. 매년 찾아오는 봄과 관련해서 그리스 신화에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물을 주관하는 여신 데메테르는 1년 중 3분의 1은 딸을 지하세계에 보내야만 했죠. 슬픔에 젖어있던 데메테르에게 딸이 돌아오면 여신은 그때서야 웃음과 기쁨을 되찾았고 자연에도 생기 가득한 봄이 온다는 건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봄, 움츠린 몸과 마음 활짝 펴고 기분 좋게 새봄의 토요 인문학 콘서트 출발하겠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로이킴의 봄봄봄으로 상큼하게 시작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오늘이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폴짝 뛰어나온다는 경칩이죠. 그래서인지 곳곳에서 봄의 물결이 느껴집니다. 계절의 시작 봄을 맞아서 오늘 이 시간 인문학의 시작, 그 뿌리를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떠나실 분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그 봄의 햇살에서 뭔가 따스함이 전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3월이 되니까.
네. 이제는 어때요? 광합성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아,
따뜻한 햇살 밑에서 뭐 저희는 다 벗고 할 수 없으니까. 네. 얼굴에다가 조금씩 햇볕을 좀 쐬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자들 봄 많이 타잖아요.
맞아요.
어떠세요?
예전에는 코미디 했을 때는 봄 많이 타잖아요. 어떠세요? 전 커피 탑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에구.
살랑살랑 맛있는 이제 음식들이 제철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봄을 여는 음식은 또 돈나물이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초고추장을 이렇게 발라.
숙구.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3월, 그리고 봄의 시작을 함께 할 책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정미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구영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은 새로운 시작. 막 이렇게 또 생명이 움트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 인문학 콘서트도 처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인문학과 만나보자 하는 마음으로 책 한 권을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인문학을 싹 틔운 원류죠. 그리스 고전을 만나는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 맛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서양고전학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김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두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원 교수님에 대해서 정미 씨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전 들어왔는데 스튜디오에 영화배우 앉아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너무...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자, 한번 파헤쳐 볼까요? 김원 교수님. 님은 서울대 불어 교육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봉수르. 그리고 같은 대학에서 플라톤 연구와 호메로스의 서사시 연구로 두 개의 석사 학위를 받으셨네요. 그리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수사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후에 현재는 서울대학교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강의하면서 서울대학교 서양 고전 열풍을 이끌고 계십니다. 저서 고대 그리스의 시인들 위대한 연설과 공저 New Chapters in the History of Rhetoric 맞나요? 레토릭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예, 좋습니다.
네. 내셨고요. 또 두 정치 연설가의 생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이펙트 등을 번역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저녁이니까 봉수화가 맞죠? 계속 봉수화.
봉수화.
역시 발음이 좀 다르군요.
그리스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셨어요. 지금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강의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 고전의 매력은 뭔가요?
예, 그리스 고전의 매력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고 그리고 제가 말하고 표현하는 그런 뿌리가 여기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매력을 느낍니다. 저는 지금 2016년 한반도에서 살고 있지만
네.
이곳에서 거의 한 9,000km에서 10,000km쯤 떨어진 곳이 그리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한 2000년 이상 되게 오래된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건데.
그렇죠. 기원전 얘기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얘기가 저 가슴 속에 그리고 제 머릿속에 잠자고 있는 어떤 것들을 깨우는 것 같아서
네.
그 오래된 목소리. 아주 그 묵어 있는 목소리 속에서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데에서 저는 큰 매력을 느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질문 같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고전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꼭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맞아, 맞아.
그 예. 오래된 고전은 정말 값진 것일까? 예. 어떠세요? 이런 질문 자주 받으실 텐데 어떤 답을 해주세요?
예,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고요.
네.
실제로는 저 자신에게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어.
예. 왜 고전을 읽어야 되지? 내가 왜 읽고 있지? 이게 정말 값진 일인가?
네.
근데 저도 그렇고 이 질문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제가 곰곰이 따져보면은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대체로 고전을 읽기 싫어하고 신기 싫은데 네. 자꾸 읽으라고 그러니까
핑계거리
읽긴 읽어야 되겠고
왜 읽으라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열어보면 또 쉽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졸리고 네.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왜 읽으라고 그러는 거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불만에 찬 항의성으로 던지는 질문 같습니다. 특히 이런 그 질문 던지는 사람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읽기 싫으면 읽지 마.
아. 네. 너무 쿨하신 거 아니에요?
그 잘 살펴보면 저는 네. 뭐 고전이 좋아서 읽고 공부하긴 하지만 세상에는 고전보다 더 값진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고 사는 것도 좋지만 책만 읽고 살 수는 없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키스를 책으로 배웠다.
맞아.
사실 그렇게 해서 키스에 성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인생을 우리가 고전으로 배웠다고 그럴 때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뭐 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뭐 이런 일련의 삶 자체가 아닐까? 그럼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뭐고 그것이 어떤 값을 갖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고전을 읽는 거지 고전을 꼭 읽어야 된다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냥 고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전의 가치 이건 아마 지금부터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할
네네.
테니까 예. 살살 풀어가도록
교수님 하죠. 교수님 그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고전이 읽고 싶어지는데요.
그런데 네. 지금도 이제 앞으로 2시간 동안 그리스 고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잖아요.
예.
이 그리스 고전이 서양 문화에서 특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뭐 거의 예.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요?
네.
저는 그냥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
예. 그 그리스에서 로마가 나왔고 그리고 로마에서 근현대 유럽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그리스 그리고 적어도 그리스를 계승한 로마 이게 서구 문명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화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세계화 시대는 바꿔 말하면 서구를 기준으로 해서 서구화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화는 곧 서구화다. 우리도 지금 서구화에 된 사회에 살고 있다. 서구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구의 뿌리인 그리스를 안다는 건 지금 여기 한반도 2016년을 살고 있는 우리를 안다는 것과 통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책 내용 중에 보면은 옛 그리스에서 태어난 작품이 고전이 되는 과정에는 로마인의 모방과 예. 경쟁이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로마가 사실은 우리가 로마 제국이라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를 생각하는데 지금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인 것처럼 로마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시작이 됐죠. 그리고 로마가 점점점 그 팽창해 가면서 그리스를 만나게 되는 시기를 보통 기원전 3세기로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그만 도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커가는. 근데 얘네들이 팽창하면서 로마 애들이 자신감이 차 있었는데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싸움은 잘하고 그리고 건설하는 거 법률 이런 건 잘하는데 이쪽에 오니까 사람들 사는 게 달라 보이는 겁니다.
아, 그리스를 보니까.
예,
예. 아, 네.
뭐 예술이니 시를 읽고 극장에 모여서 막 연극을 보고 있고
네.
먹고 살기도 바쁘고 싸우기도 바쁜 자기네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멋있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곰곰이 앉아가지고 뭐 먼 하늘을 보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생각을 마치 구체적인 무언가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한마디로 있어 보였군요.
네, 그렇죠. 있어 보인 거예요. 네. 자기네들이 굉장히 폼나는 갑옷을 입고 네. 창을 들고 콕콕콕 전진해 나가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자기네들하고 전혀 다른 모습의 그리스를 본 거죠. 아. 그때부터 얘네들이 로마 그 자기 문화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서 막 베끼기 시작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베끼기 시작하는 이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자기네 걸 잃어버리고 그리스화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를 보고 반한 거네요.
그렇죠.
네, 예. 네.
대표적인 사람 하나 꼽으면은 로마의 철학자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 철학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사람이 도대체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그리스어로 된 거를 읽으면서 우리 로마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라틴어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려니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표현하는 말이 없었을까요?
그렇죠. 어. 얘네들이 그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한 그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해당하는 단어가 없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 라틴어가 너무 가난하구나.
아하.
라틴어의 빈곤을 한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그리스 고전을 가져다가 철학책, 문학책 가져다가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어가 없는데 번역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그리스 말 그대로 옮겨오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평범한 말이었던 라틴어를 막 그 의미를 바꿔가면서 새롭게 라틴어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해서 라틴어를 이렇게 점점점 풍부하게 네. 넓힌 거죠. 비유를 하자면은 가난한 집안의 창고에다가 남의 집에서 쌀, 비단, 도자기 막 이런 거 가져다가
네,
자기 창고 막 채운 거죠.
아하.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그 대철학자이며 정치가라고 하는 키케로,
예.
그다음에 서사시인 베르길리우스, 카툴루스, 호라티우스, 오비디우스, 세네카 뭐 이런 작가들이 대부분 다 그리스 철학, 문학, 역사 이런 것들을 베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베끼면서 그 자기 문화를 새롭게 만든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그 로마 지성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칼과 창으로 그리스 땅을 점령했는데 그리스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점령했다.
네, 네. 예. 그 모방이라는 것이 또 다른 창조의 좋은 방법이 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전이 된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작품 가운데 교수님께서 최고로 꼽으시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예, 저는 최고로 꼽아라 그러면은 굉장히 망설여집니다. 한두 개가 아니어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든 책의 선택은 또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저의 취향에 맞춰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 이런 질문 받으면 제가 학자고 공직에 있는 교육자고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이고 좀 지성사적인 맥락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일단 그래서 몇 개를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욕심이 좀 있지만 일단 문학 작품 이러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뺄 수 없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비극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리스 비극에서는 소프클레스의 오이디푸스
네,
그다음에 에우리피데스의 네. 메데이아 뭐 이런 작품
네.
그리고 철학 작품으로는 아무래도 플라톤의 국가 이거 뺄 수 없죠. 그다음에 그 역사서로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서랑 투키디데스의 펠로포네소스 전쟁 뭐 이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그 철학자임의 연설가인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시민 대축전에 붙여라는 네. 아주 연설문을 발표했는데 네. 제가 최근에 이걸 읽으면서 야 이렇게 아름답게 글을 쓸 수가 있구나. 뭐 이렇게 감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학 이론서는 아무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뺄 수가 없고요.
그렇군요. 아 뭐. 오늘 정말 두 시간이 짧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아 저는 엄청 부담돼요.
네, 김원 교수께서 꼽은 인문학의 뿌리라고 할 만한 작품들 중에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오이디푸스 왕을 일부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나볼 건데요. 퀴즈로 작품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먼저 만나보실까요, 정미 씨?
네. 기원전 8세기경에 호메로스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일리아스는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서사시죠. 처음 이 전쟁은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유괴함으로써 벌어졌는데요. 10년을 끌었으나 결판이 나지 않다가 목마의 전략으로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트로이아 전쟁, 2번 십자군 전쟁, 3번 2차 세계대전.
네, 여러분이 아마 땡땡땡 목마란 표현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1번 트로이 전쟁, 2번 십자군 전쟁, 3번 2차 세계대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김원 교수의 사인이 담긴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조시 그로반의 Remember 듣고 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의 첫 번째 주, 서양 고전학자 김원 교수와 함께 인문학의 시작을 알렸던 고전들 만나볼 텐데요. 인문학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그 끝부분에서 만나게 되는 작품이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겠죠. 뭐 작년에 명노진 씨가 나와서 소개해 준 작품이기도 한데요. 일리아스는 그리스 최초의 서사시, 그리고 오늘 퀴즈에서도 나왔지만 이 전쟁,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 일리아스란 말 자체가 일리온의 노래 또는 일리온의 이야기라는 뜻인데
네.
일리온이 트로이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리온은 도시 이름이고요.
네.
그 트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트로이아 뭐 저도 그렇게 쓰긴 하는데 네. 트로이아를 다른 말로 하면 일리온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일리아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일리온에 대한 이야기고 네. 그 일리온에서 있던 전쟁 이야기 이런 네. 점에서 서로 통합니다.
그 뭐 제목이 여러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표현하는 말이요. 그리고 표현하는 네. 매 있어서도 표기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살짝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
예, 뭐 살짝 헷갈리는 건 읽는 사람은 그럴 테고
네.
듣는 사람들은 아 그게 그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네.
일단 많이 알려진 트로이 이거는 영어식 발음이고요.
네. 네.
그거를 그리스 원어로 보게 되면 트로이아가
맞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오니아 사투리로 하면 트로이에까지
네.
가는데
아.
그래서 저는 그냥 트로이아라는 말을 주로 책이나 글이나 강의에는 하고
네.
뭐 일반인들하고 얘기할 때 트로이라는 말도 적절히 섞어서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어떤 표현을 쓰든지 틀리는 건 아니네요.
틀리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느냐 네. 그리스식으로 표현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일리아스에는 수많은 영웅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네. 영웅, 영웅 중에 영웅을 꼽는다면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아무래도 주인공 아킬레우스를 제일 먼저 꼽겠죠. 그 아킬레우스는 용맹함의 그 대표자, 이래서 용장의 대표자로 보통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리아스와 더불어 같이 얘기되는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도 이 일리아스에 나오는 주인공의 한 사람을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 트로이 쪽, 이 두 사람은 그리스 연합군의 그 장군이었고 이 트로이 쪽으로 가면 헥토르라는 장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헥토르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점잖고
네.
우아하고 품이 있고 그리고 사사로운 정에 또는 사사로운 욕심에 끌리지 않고
네.
조국과 가족을 지키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나와 있어서
네.
소위 말하는 서구적인 기사 또는 서구적인 젠틀맨에 가깝습니다.
네. 저는 관우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네네.
반면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아킬레우스는 약간 네. 좀 난폭한 면이 강조되는 점이 있고요.
장비인가요?
예.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지장으로 꼽히긴 하는데
네.
또 경우에 따라 이렇게 보면은 좀 사기꾼 같고 속임수를 잘 쓰는
네네.
그런 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 10년간의 전쟁, 그 원인이 파리스가 다른 나라 왕비인 헬레네와 야반 도주한 걸로 나오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저도 여기까지는 그렇군 하고 이제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 이야기에서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파리스와 헬레네의 도주는 핑계고 그리스가 트로이를 공격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교수님.
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네.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의 군주가 자기 부인을 빼앗겼다고 해서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일으킬 수 있겠죠, 물론.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갈 수 있을 텐데 주변에 있는 저러 군주들을 같이 가자고 그랬을 때 그 네. 사람들이 설득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가 아내를 빼앗긴 거는 안 됐지만 왜 내가 가? 이렇게 얘기될 수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트로이 전쟁, 트로이아 전쟁이 있었다면은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있었을까? 좀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역사학자들은 네. 당시 상황을 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트로이 이 도시를 보니까 이게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도시가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문명으로 보면은 지금 많이 잊혀져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히타이트 문명의 그 뿌리가 닿아 있었던 굉장히 그 문명, 고도로 문명화된 네.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를 갖고 있었던 거죠.
아.
반면에 그리스는 뭐 땅이 굉장히 척박하고 네. 발달된 산업도 없고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를 주로 타고 다녔던 겁니다.
네.
배를 타고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기 잡는 거고
네.
하나는 해적.
그렇죠.
네. 네. 어떤 게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해적이겠죠.
그렇죠. 네. 네. 우리는 해적 활동, 이런 깡패 또는 전쟁 이런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네.
아주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경제 그 전쟁만큼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만한 것이 또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지금도 뭐 따지고 보면 그럴 수 있을 텐데 전쟁이라는 것은 일종의 경제 활동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트로이 전쟁도 분명히 별로 먹을 게 없고 가진 게 없는
네.
그리스의 그리고 배는 잘 타는 얘네들이 그 떼를 지어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던 트로이를 쳤던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 식구들한테 자랑할 때 그리고 또 자기 조상들의 얘기를 꾸밀 때 야, 우리 아버지가 해적이었어. 우리 조상 해적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자기 조상들을
네,
영웅화시키고
네, 네.
그리고 그 전쟁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네.
사실은 아내를 빼앗겼던 이 메넬라우스 그리고 그와 동조했던 많은 영웅들이 같이 가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응징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네. 것이죠.
네, 이 부분 정말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그 왜 10년간의 전쟁이 있었던 것도 다르게 네. 해석하셨잖아요. 책에 보면. 아니, 예. 가끔 했겠지. 10년 동안 계속 했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통, 정보, 통신의 수준을 봤을 때
네.
거기에 참가했던 배가 한 1200척 가까이 되거든요.
오.
그리고 그 군인 수가 한 10만 명이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그 당시의 조건으로는 그렇게 많은 군대를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 역사학자들이 파악한 걸로 봐서는 이렇게 많은 거는 그 이후로 한 4,500년 지나서나 가능한 일이다.
네.
그런 걸로 보면은 이렇게 대규모의 원정 그 군대가 만들어지고 연합군이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
아.
그러면 이제 조그만 규모로 계속적으로 10년간 왔다 갔다 하면서 탈취했던 거를 잘 포장해서 트로이 전쟁이라는 걸로 만든 게
네,
아니냐.
그렇구나.
전쟁에서 활약한 영웅들이 그러면 해적의 왕초들이 되는 거네요.
뭐 이건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뭐 해적의 왕초가 꼭 나쁜가요? 뭐 자기의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 종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절실함이 있는 어떤 지도자라면 그런 이기적이지만 뭐 생존을 위해서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호메로스는 뭐 아무튼 명분을 주기 위해서 이들을 영웅으로 그렇다면 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그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기 식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가 또는 우리 지도자가
네.
우리 굶어 죽어가는데 또는 우리 어려운 상황을 피해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만큼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다 했을 때 아, 이런 도둑놈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질 않고
그렇죠,
아, 우리의 영웅, 우리의 구세주 이렇게 얘기하게 될 수 있죠.
네. 그 아무튼 이제 전쟁에서 트로이가 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목마 때문이었죠.
네.
이 목마의 출현을 의심스럽게 보고 경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었다고요.
예, 아까 얘기랑 조금 연결해서 보면 이 토이 목마 이것도 단지 꾸며낸 얘기다.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우리는 작품 속에 들어가면은 그 이야기를 하나의 사실로 또는 서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상황을 조금 설명하자면은 그리스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트로이를 쳤지 않습니까?
네.
그 10년간 싸움을 하는데 이 트로이가 난공불락인 거예요. 쓰러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오디세우스가 안을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더 이상 못하는 걸로 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하자. 10년 동안 해봤지만 안 되니까 도망가는 것처럼 하자. 대신 목마를 하나 세워놓고 그 속에 정말 잘 싸우는 사람들을 집어넣자. 이러고 실제로 목마를 세워놓고 다 빠져났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섬 뒤쪽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죠. 그 다음날 보니까 트로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목마만
있어요.
그 쏟아져 나왔죠. 이 목마 뭘까? 그러니까 그 중에 두 사람이 이거는 그리스인들의 음모다. 위험한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그 라오콘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그 이 목마 속에는 위험한 게 들어있을 수 있다. 여기에 사람이 들어있을 수 있다.
제대로 본 거죠.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도 예언자였는데.
그렇죠.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창도 던져보고 그리고 여기다가 불을 질러라 이랬던 거예요. 그 말을 들었으면은 트로이 전쟁이 어디서 끝난 거죠.
네.
그런데 갑자기 이건 이제 신화적 설정이 거기 들어가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뱀이 나오더니 이 드라콘을 잡아먹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제 분분한데 네. 어쨌든 우리 받아들이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 신이 노예에서 저렇게 먹은
거다. 벌레인 거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목마는 우리의 전리품이고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 그리스인들의 침략을 우리가 잘 막아냈다는 전승기념을 하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들여갔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라오콘이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거고 그 라오콘이 이제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자 옆에 이제 카산드라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네. 카산드라는 그 트로이의 공주였거든요.
아.
공주면서 동시에 예언자였는데
네.
이 사람에게는 어떤 그 능력과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아폴론으로부터 예언의 능력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걸 볼 때 그 앞날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아폴론 신이 그런 능력을 주고 그 예언자의 신이었으니까 아폴론이 카산드라에게 그런 예언의 능력을 주고 사랑을 요구했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론이 너의 예지력은 그대로 두겠지만
네.
너의 설득력은 내가 뺏어가겠다.
아하.
그래서 카산드라가 예언을 하면 그게 진실인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그렇구나.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저 목마를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카산드라가 저 목마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아 드리자. 이렇게 돼버리는
네.
거죠. 이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 그 먹히질 않아서 결국 트로이 목마를 들여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죠.
네, 카산드라 이야기는 그 뒷얘기도 또 재밌습니다. 네, 김원 교수님과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만나봤는데요. 일리아스에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죠. 이 가운데 트로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던 파리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김원 교수님의 강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일리아스의 영웅들을 꼽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킬레우스, 오디세우스, 뭐 헥토르 등을 꼽았는데
네.
여기서 전혀 다른 인물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파리스는 일리아스에 나오는 여러 영웅들 중에 제일 영웅 같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트로이 전쟁의 원인 제공자이기도 했죠.
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황은 그 배경은 아킬레우스를 낳게 되는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입니다. 시끌벅적한 결혼식장에 황금사가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신들을 모두 초대했는데 다 그 불화의 여신만 초대를 받지 못한 거였습니다.
네.
이 불화의 여신 사실 뭐 결혼식에 불화의 여신을 초대하기가 어렵죠.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불화의 여신이 나를 빼고 다 모였어. 그래서 심술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황금사가를 던졌던 거죠. 그런데 그 황금사가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 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불화를 조장했네요.
예, 여기에 탁 던지면 두 분이 어떻게
저는 빼주세요.
당연히 제가 앙.
예, 그곳에 모여있던 여성들, 그 여신들 모두 그 사과에 매혹되었습니다. 그중에 세 여신이 특별히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주인을 자처하면서 나섰습니다. 그 세 명은 제우스의 부인은 헤라, 그리고 지혜의 여신 아테네, 그리고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였습니다. 누굴까요?
비너스?
예, 아프로디테는 비너스라고 그 그리스, 그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인데 우리가 딱 봐도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가져갈 것 같죠?
네.
예, 이 셋 중에 그 누구에게 사과를 준다 해도 그러나 손색이 없을 만큼 세 사람은 아름다움으로 아주 막상막하였습니다.
네.
우리는 아프로디테만 알고 있지만 그 여러 그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아테네, 헤라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 이 세 여신은 사과를 들고 제우스 신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과가 누구 건지 판결을 내려달라.
어떡해요.
제우스가 승낙했을까요?
글쎄요. 헤라 눈치 보여서.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
하죠.
예, 네. 제우스 절에도 안 합니다.
네.
누구에게 주면 두 여신에게 이 앙심을 살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맥없는 그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에게 야, 쟤한테 가서 물어봐. 하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신들은 사과를 얻기 위해 파리스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게 세계 최초의 미녀 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 정정당당하게 미모로 이 대결을 했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도 이 뒤에 뭘 제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헤라는 자신이 그 제우스의 아내인 거를 이용해서 네가 나에게 사과를 준다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 그러자 아테네는 야, 나한테 그 사과를 주면은 내가 지혜 여신이면서 또한 전쟁 여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의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프로디테는 조금 약한 걸 제시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선택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두 분이 여성분이니까 어떤 게 더 매력적일지 얘기를 할 수가 없을 텐데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권력, 최고의 권력, 그리고 최고의 싸움꾼. 이거에 비해서 아름다운 여인과 산다? 이게 좀 덜 매력적일 수 있는데
네.
파리스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문제 가지고 한번 크게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여러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지만 어느 기회가 돼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숙자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 뭐 이런 걸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제 전공인 트로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때 그 중에 한 분이 아까 구영희 아나운서가 저한테 질문한 것처럼 누가 제일 위대한 영웅인 것 같냐 하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아킬레우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답을 했죠. 그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멸의 명성을 얻기 위해 자기 모든 걸 내던졌으니까
네.
이거야말로 정말 멋있다. 누가 말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트로이 전쟁의 주인공은 단연 아킬레우스다.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도 괜찮은 영웅이다.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교수님 강의를 쭉 듣고 저는 파리스라고 생각합니다.
파리스.
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파리스? 얘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났고 자기가 여자를 택함으로 해서 그 조국을 그 멸망시키게 된 그런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이 파리스는 아까 그 세 여신 중에서 아프로디테에게 사과를 줬던 인물입니다.
네.
아까 그 선택을 제가 물어봤었는데 파리스는 그 아테네나 헤라를 택하지 않고 아프로디테에게 준 거죠.
네.
그리고 그 대가로 누굴 받았냐면 최고의 미인 헬레네를 차지한 겁니다. 문제는 이 헬레네가 그 미혼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스파르타의 왕자였습니다. 아니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와해를 뺏긴 이 메넬라우스가 분노했고 트로이를 공격했습니다. 그 전쟁은 10년 동안 지속됐고 이게 다 사실은 파리스 때문이었던 거죠. 그 파리스의 형이었던 헥토르가 파리스를 꾸짖었습니다. 야, 너 때문에 네가 계집애 정신이 나가서 이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 모든 조국의 사람들이 죽어간다. 사랑의 불장난으로 조국을 파멸시켜간 너는 정말 비난받아 왔다 가다. 이렇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파리스를 그분은 최고 영웅으로 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기는 잘 나가던 사업가였다고 그랬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돈이 많이 벌리니까 권력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깝게 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굽실거렸고 자기가 명예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부도가 났고 네네. 회사가 망했답니다. 그러자 모두 그를 외면했다는 거죠.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 자기에게 와서 그 친한 척하면서 청탁했던 사람들, 권력자들. 심지어는 부인마저도 네네. 그 남은 재산을 갖고 자식들과 함께 외국으로 잠적해버렸다는 거죠. 혼자 남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돈과 권력, 명예도 내가 다 누려봤지만 다 부질없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파리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사랑.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정말 저를 끝까지 믿어주고 옆에 지켜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제가 이렇게 거리를 그 헤매는 노숙자 되지 않고 제게 노력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 같아도 지금 상황을 보니 나 같아도 파리스처럼 나를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과 그 사는 그런 걸 택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그다음부터 파리스를 다시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죠.
다시 보셨군요.
예. 이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시인들의 작품도 읽어봤는데 이런 시를 또 발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이들은 기병대라고 하지, 어떤 이는 보병대라고, 또 어떤 이는 함대라고 한다네. 검은빛 대지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지만 나는 말하리, 그것이 무엇이든 각자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 시는 그 서양 최초의 여류 시인으로 꼽히는 사포의 시인데, 다른 사람들이 전쟁 영웅을 그 찬양할 때, 뭐 기병대니 보병대니 함대니 이거 다 남성 중심적인 전쟁 영웅을 노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는 조국도 남편도 그리고 부모 자식도 다 버리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파리스를 따라간 헬레네를 노래했습니다. 지금 이 시의 나머지 부분에서 나오는 게 헬레네를 찬양하는 겁니다. 아까 그 노숙자분은 파리스를 찬양했는데 네. 이 시인은 헬레네를 찬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헬레네든 파리스든 사랑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최고의 영웅으로 다시 다른 시각에서 꼽힐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랑 때문에 나라를 10년 전쟁으로 몰아넣은 파리스를 글쎄요. 이제 좀 더 새롭게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두 분이 파리스라면 권력, 지혜, 사랑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정미 씨는 어때요?
좀 권력을. 권력 있으면 다 따라오지 않나요?
아, 저는 지혜를 이용해서 권력과 부와 사랑과 모든 걸
그럼 나는 구영이를 선택할래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예,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
영리한 학생들은 파리스를 바보 같다. 아까 그 남정민 씨가 말한 것처럼 헤라를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을 나는 짓겠다. 왜 설명해봐라. 권력을 주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네.
또 어떤 학생은 그 구영희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일단 아테네다.
지혜로.
그 네. 전략의 지혜로 경쟁자가 생기면 누구든지 이겨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다시. 여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이번에는. 권력과 돈과 그런 싸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 남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조건으로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결론으로 내죠.
네, 네.
제 대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답이네요.
네, 네. 그 진짜 모든 학생들이 기승전 여자잖아요, 지금. 근데 여자분들은 권력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다, 이런 거죠. 사랑밖에 네. 없었다고. 이야.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전쟁이 원인했던 파리스하고 헬레는 어떻게 된 거예요?
파리스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네. 그 트로이에서 스파르타로 왔다가 네. 거기서 메넬라우스가 손님이라고 용성하게 대접을 해줬습니다.
네네.
그리고 잠깐 어디 나간 사이에 파리스가 그 자기를 잘 대해주었던 메넬라우스의 아내를 데리고 도망간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의 격분에서 메넬라우스가 연합군을 구성해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네.
그 전쟁은 이겼고요. 그 전쟁 와중에서 파리스는 이제 죽임을 당하고 네. 죽음을 당하고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파리스는 죽습니다. 그럼 헬레네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메넬라우스가 헬레네를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요.
남의 남자를 따라갔으니까 네. 다시는 안 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보죠?
메넬라우스는 그 헬레네를 데리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오디세이아 첫 부분에 보면 헬레네와 메넬라우스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평온하게 잘 사는 모습이
어머나.
그려져 있습니다.
어머나. 트로이 전쟁은 이렇게 이제 끝이 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호메로스가 남긴 또 다른 고전 오디세우스는 오디세우스가 전쟁 후에 10년 동안 이렇게 막 떠돌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예, 이 작품을 보통 오디세이 이렇게 네. 말하기도 네. 하고 저희 같은 전공자는 오디세이아 이렇게
오디세이아.
말하는.
예. 네.
이 오디세이아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어로 오디세우스의 노래
아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10년째 되는 해 며칠 동안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네.
이거는 온갖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집으로 그러니까 아내를 찾아서 그리고 자식을 찾아서 부모와 고향을 찾아서 가는 모험의 이야기죠. 그래서 일리아스는 전쟁의 서사시고 오디세이아는 모험의 서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오디세이아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호메로스가 그린 오디세이아 그 이후의 이야기들도 또 여러 버전으로 전하더라고요.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일단 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던 시점 그리고 전쟁을 10년간 치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리를 비운 거죠. 근데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갓 결혼했던 아내와 아내가 낳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달콤한 신혼 상황이었죠.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아들 이렇게 지내고 있었죠. 이 여자가 결국은 그 페넬라우스 입장에서 보면은 20년을 기다린 거죠. 그 온전한 마음으로 그 자신을 지키면서 자신의 정절을 지키면서 남편이 오기만 기다렸을까요?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직적거리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직적거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적거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오디세이아의 결말은 오디세우스가 돌아와서 자기 아내 옆에서 직적거렸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아하.
복수극으로 끝납니다.
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본에는 페넬로페는 그 20년 동안 정절을 지키면서 남편을 기다린 걸로 나오고 오디세우스와 이렇게 만나는 걸로 끝나죠.
네.
그런데 그 불순한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지어내십니다. 아까 남정민 씨가 말한 것처럼 직접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네.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흔들릴 수도 있겠죠.
있었겠어요. 네.
그 가능성을 넣고
네.
흔들렸을 것이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 구혼자들 옆에서 직접거리는 구혼자들과 몰래 사랑을 여러 차례 나누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와서 일단 남자들을 다 제거하고
네.
모든 사정을 조사한 다음에 이 여자도 깨끗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여자도 제거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네. 이건 본인을 그럼 스스로 돌이켜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네요. 본인도 뭐 만만치 않았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 얘기를 하자면 한참 걸리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네. 사실 뭐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다 내용을 아실 거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특별히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소포클레스의 이 오이디푸스 왕을 포함해서 그리스 비극 가운데는 정말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이 맞아요. 많습니다. 네. 굳이 이런 내용의 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책은 막장이 아니라 고전의 반열에 올려놓고 보는지 그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은 비극 작품은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연극 관람하듯이 엔터테인먼트로 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도시 국가의 행사로서 일종의 종교적 제의였죠. 그 디오니소스 극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디오니소스 신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극장의 가운데 보면은 이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 희생물을 제거하면서 그 희생물을 신에게 바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새로 결심하던 거였죠.
그 네.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술의 신에게 보이는 그런 재례 의식 중에 하나였었던
그렇죠.
건가요?
술의 신이라면 술은 포도로 만드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디오니소스 신은 포도의 신이고 농업의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나 절에 가서 신에게 기원을 드릴 땐 내가 내 죄를 씻고 내가 깨끗하니까 봐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극이라는 것도 그런 재례가 진화돼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주인공들은 일종의 희생 제물의 대용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그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모습이 내 속에 들어있는 관람객들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던 격정과 욕망을 그 무대 위에서 죽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그 책 내용 중에도 그리스 비극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극한의 상황까지 밀고 나가서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여줌으로써 잊히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 길이 남는 고전이 됐다라는 구절이 아마 대답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 고전의 뿌리인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그리고 오이디푸스 왕까지 살펴봤어요. 1부 마무리로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실까요?
네.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스의 배경이 된 전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트로이 전쟁이었습니다.
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는 임상아의 노래 나의 옛날 이야기 듣고 2부에서 김원 교수의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로 다시 오겠습니다.